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63쪽에 있는 아가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괴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TV나 또 영화 또 인터넷 신문 등 언니나 할 것 없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거나 또 부정적인 견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TV를 통해서만 보더라도 자주 접하게 되는 시사 프로그램들은 기독교에 대한 무슨 억하심정이라도 있는 듯 불편한 감정들을 서슴없이 표현하며 또 품고 있던 불만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영화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와 또 교회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자주 상영되는데요.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냉소적이고 또 사회고발적인 경향이 짙게 깔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는 세상을 표현하면서 거리마다 즐비한 교회의 십자가가 장면들마다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이것은 교회를 은근히 비판하고 또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은 더 심각한 수준인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반기독교 사이트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또 매일 접속하는 사람들의 수만 보더라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트들마다 기독교를 욕하고 또 비판하는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또 그 표현들은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아주 직설적입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가 하면 개독교 방면, 또 기독교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등 그 표현들은 다 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에 사는 많은 비기독교인들이 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조롱하듯이 하는 말로 기독교인들은 생활은 없고 신앙만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생활 가운데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저 입만 살아서 입으로 신앙 고백만 하지 삶을 통하여 실제 드러나는 신앙 고백이 없다는 말입니다. 실로 부끄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가 없는데요. 진정 우리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생활, 또 즉 어둠을 밝히고 부패를 방지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생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도들의 선한 삶을 통하여 이 비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들이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더 많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술람미 여인은 어렸을 때부터 대표적으로 못생긴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너무 하나님을 좋아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신앙적이라는 비난을 듣기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도 연단을 주시는 바람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해 외모는 더 초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술람미 여인이 신앙적으로 성숙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변하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가치를 되찾게 된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이 보았을 때 마치 이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보석을 보게 되는 것처럼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여인은 부분적으로는 아름답지만 전체적으로는 별로 아름답지 못한 여인들이 많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부분적으로도 아름답고 또 전체적으로도 아름다웠기에 도무지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자화상을 보여주는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었을 때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는 광신자다, 광신적인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연단과 또 경제적 어려움까지 주셨을 때에는 침체되어 정말 볼품없는 모습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돈을 많이 벌어야 멋을 낼 수 있는데 돈을 벌지 못하니까 몸치장도 하지 못하고 옷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우울증이나 비만 같은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 보기에 추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인정해 주셔서 현실적 축복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때 한순간에 영혼과 육체 전체가 최고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햇빛처럼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멋있다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 아름다움 뿐이지만 연단받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영혼과 육체가 모두 최고로 아름답기에 마치 깊이 감추어 놓았던 보석이 나타나 빛나는 것처럼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신부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이 신랑의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랑의 노래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곧 성도가 이루어야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상징한다는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에 대하여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은 남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박목월의 시 한 편을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손이 증명하자, 신앙을 발로 증명하자, 참 신앙을 코가 증명하자, 주의 뜻에서 사는 자의 그 정결한 손, 그 조심스러운 발, 그 향기로운 심령의 향기. 이와 같은 의미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술람미 여인은 그녀의 자태에서 향기로움을 풍겼습니다. 성도들의 삶 역시 이 여인처럼 아름다운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4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셨을 때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꿀과 젖이 입맞춤을 통하여 느낄 수 있는 이 달콤함을 뜻한다라고 이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여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성과 도덕적인 품성, 특별히 그녀의 아름답고도 성실한 언어 습관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라는 표현에서 레바논의 향기라는 것은 이 레바논에서 생산되었던 대표적인 목재인 백향목과 잣나무에서 풍겨 나오는 아름다운 향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레바논의 향기라는 표현은 최상급의 아름다움을 지닌 향기를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가치는 내면에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녀의 영혼이나 양심은 이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이런 아름다운 보물을 가졌을 때 이것은 당연히 외부로 나타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에게는 다른 여인들과는 저러 다른 향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향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영혼 속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서부터 향기가 겉으로 배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 향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포도주 향기보다 강하고 각종 향품의 향기보다 더 강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향기는 내면에서 겉으로 배어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존귀함입니다. 신약에서도 바울은 성도를 일컬어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로 성도는 아름다운 말과 행실로 자신의 삶을 지칭하여 그것으로 레바논의 향기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만한 향기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향기를 우리가 풍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샤넬 넘버 원, 투, 쓰리 이러한 고급 향수를 뿌려야 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며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때 향기가 풍겨나는 것으로, 타인에게 유익을 주고 희생하는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대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즉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주위를 돌아보고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자들을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책임감에서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을 책임져주고 싶다라는 그런 책임감이 느껴진다면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짐을 대신 지는 것입니다. 짐을 대신 질 때의 기쁨으로 지는 것입니다. 책임은 그런 면에서 희생입니다. 사랑이란 희생하면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네, 부메랑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부메랑은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의 이 수렵기구인데요. 네, 던지면 다시 던진 자에게 돌아오는 기억자 모양의 기구입니다. 네, 부메랑 효과란 바로 자신이 한 어떤 행위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솝 이야기에 늙은 사자와 생쥐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생쥐가 사자에게 잡혀 죽게 되었을 때 생쥐는 살려주면 은혜를 갚겠다고 얘기합니다. 사자는 생쥐를 살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사자가 덫에 걸렸을 때 생쥐가 그물을 밟아서 풀어주었다라고 하는 이솝 이야기를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온통 이 부메랑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하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빈 평안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나에게 대달아 올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섬김과 베품은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베푸는 자에게 베푸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남을 위해 섬기며 사셨던 것처럼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도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도리어 섬기는 자세로 살아야 타인을 유익하게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과실나무에는 반드시 과실이 맺혀야 합니다. 과실이 맺히지 않는 나무는 땅만을 헛되게 낭비하는 쓸모없는 나무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의 삶도 이 신앙의 열매 맺음이 있어야 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화세미로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근 동산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겉으로 보면 동산인지 모르는데 안에는 각종 과실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겉은 우물이어서 다른 사람은 그 우물물을 마실 수도 없고 우물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봉한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샘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성공과 능력을 인정하지만 여전히 그 근원을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과실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본문에서 이 샘이 울타리 안에서만 있어서 각종 열매를 맺으며 영향을 미치는데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라고 했습니다. 그 신부의 주위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은 너무 황홀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석류가 맺힌다고 했는데요. 성경에서 열매에 있어서는 언제나 석류를 제일 크게 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 안에는 전부 시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의복을 만들 때도 금방울 하나를 달고 또 석류를 달고 또 금방울을 하나 달고 석류를 하나씩 달았습니다. 그것이 지나가면서 딸랑딸랑 소리가 났습니다. 그 금방울은 주의 음성을 의미하고 석류는 열매를 의미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제사장이 제일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는 의미에서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만 그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꾼들이 표적물을 가지고 올 때에도 포도와 석류를 꺾어서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열매에 대해서 강조할 때 석류를 제일 먼저 쳐준 그 이유가 그 안에 많은 아름다운 씨가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을 가진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의 열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열매가 터지면 수백 개의 석류가 다시 돌아다닐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올바로 교제하면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볼 때 보는 자가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흡족함이 되어야 됩니다. 덕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향기가 술술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 나타나 있는 이 과실들은 모두 사람을 치료하는 약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회복되고 난 후에 결국 다른 사람의 많은 정신적, 육체적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은밀한 봉사였지만 주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향기와 같은 것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드러내주셔서 드러나야 되지 드러내려고 한다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런던 단지의 가장 행복한 사람에 대한 정의를 독자로부터 모집한 내용이 게재되었는데요. 1위부터 4위까지를 차지한 행복의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위는 모래성을 막 완성한 어린아이, 2위는 아기의 모욕을 다 시킨 어머니, 또 3위는 세밀한 공예 품장을 다 짜고 휘파람을 부는 목공, 또 4위는 어려운 수술을 성공하고 막한 생명을 구한 의사. 그런데 이 상위로 뽑힌 이 정의들을 보면 백만장자나 또 황제나 귀족들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정치가나 혹은 인기 있는 직업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빠져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일까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현재의 그 자리에서 자신의 수고를 통해 맺어지는 선한 열매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이렇듯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는 착한 행실과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선한 뜻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선한 일을 행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으면 그 삶 속에서 분명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사람은 그 사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사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순결한 생활을 하는 삶입니다. 성도들의 생활은 세상 사람들의 생활과 명확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언어 또 생활습관, 가치관과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의를 행할 때 성도들은 의를 행해야 하며 거짓을 행할 때 진실을 나타내야 하며 또 추악하고 더러운 생활을 할 때 정결하고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이어서 15절까지 계속해서 신부의 순결함과 고귀함을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에서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라는 구절은 문자적으로는 이 레바논의 높은 산에 쌓였던 눈이 녹아서 흐르는 깨끗하고 차가운 시냇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솔로몬은 시골 처녀로서 술람미 여인이 갖고 있는 순박함과 정결함이 자신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서 발견한 순박함과 정결함은 또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찾고자 하시는 참된 마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나오는 할례는 남자의 양피를 자르는 의식으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선민의 표시로 주신 정결과 헌신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0장 16절의 말씀처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죄 가운데서 자신을 분리시켜서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잘라버리기를 원하십니다. 목을 곱게 하고 마음을 강팍케 하는 원인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았던 옛 생활의 죄들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성을 이끌어 주셔야지 내 삶이 바로 설 수 있고 올바른 길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즉 믿음 없이 사는 모든 생활 그 자체가 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며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에 닿는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써 죄를 잘라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만일 우리가 죄로 인하여 마음을 굳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공의와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죄의 결과는 신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가 죄를 범했다고 구원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를 되풀이한다면 분명히 구원의 기쁨을 잃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는지 또 아닌지 알고 싶다면 그 기쁨을 한번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는지 알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죄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여러분들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한 자기 자신의 반응이 그 기쁨을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내나 자녀나 직장 상사가 여러분들을 속상하게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의 기쁨에 손댈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이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쁨을 상실한다는 것은 엄청난 손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과의 교제가 중단된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로봇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으나 그것을 즐길 수 없게 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있다면 그만큼 더 기쁨을 알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기쁨으로 고통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염되고 더러운 물은 마실 수 없는 것처럼 성도의 신앙생활이 순결하지 못하고 죄악에 물들어 있다면 불신자들은 그리스도가 주는 생수를 받아 마시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순결한 생활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이루어 주위 사람들과 또 하나님께 모두 칭찬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독신으로 지내다가 느지막히 결혼을 한 어떤 기독교인의 고백입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될 만한 약간의 좌절이 있었습니다. 나는 독신자가 누리는 독립성과 또 개인적인 비밀 보장 등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의 몇 가지 요소는 견디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모든 것을 내 방, 내 스케줄, 또 내 돈과 같이 매사에 나를 중심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방, 우리의 스케줄, 우리의 돈, 우리의 인생 등과 같이 우리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에 익숙해지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 저는 그 새로운 방식에 익숙해졌기보다는 아예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을 아내와 함께하며 나이기보다는 우리로서 아내 없는 생활은 상상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 살지 않을 것이며 모든 인생을 그녀와 함께 살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도인 우리의 삶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아마 누군가와 더불어 또 누군가를 위하여 사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에 처음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로 작정했을 때 분명 갈등의 시간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 곧 우리의 생애를 그리스도와 나누며 꾸준히 함께 살 때 그리스도 없이는 살고 싶지 않다는 진실한 고백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 원하노라. 여기서 북풍이나 남풍은 이들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사랑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일 것입니다. 그러나 술람비 여인의 신앙은 확고하기 때문에 아무리 남풍이 불고 북풍이 불어도 향기는 더 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바람들 때문에 더 먼 곳까지 향기가 날아가 걱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을도 아주 튼튼하게 열려서 이 정도의 바람으로는 향기도 떨어지지 않고 얼마든지 내 사랑이 와서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향기와 열매가 이 정도로 튼튼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이 찬양의 가사처럼 아무리 북풍이 불고 동남풍이 불어도 향기가 더 먼 곳까지 퍼지고 더 많은 사람에게 열매를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닌 남의 유익을 위하는 삶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순결한 삶이야말로 진정 아름다운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로 작정하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향기가 더 먼 곳까지 퍼지고 더 많은 사람에게 열매를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실 때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그 짐을 정말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합니다.